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8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주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양질 전환의 법칙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양질 전환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양이 질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양이 차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일정한 양이 차곡차곡 채워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그 임계점에 달하게 되면은 질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물은 100도에 끓죠. 근데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1도가 올라가는 순간, 100도가 되는 그 순간 물이 수증기로 막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100도가 되기까지 불이 계속해서 가열해서 지속적으로 그 물을 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가 아주 가볍습니다. 공중에 다 떠 있죠. 근데 이 안개가 이 한 알갱이 한 알갱이가 아주 미세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근데 이것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모여도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이다가 모여도 계속해서 공중에 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알갱이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입자, 그 마지막 이 물 알갱이가 딱 보태지는 그 순간 그만 견뎌내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마지막 하나가 더해지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계점. 즉 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예, 지구로 그 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면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 쓰는 것도 글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달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배집사님 오늘 여기서 반주를 하셨는데 이 반주를 자유자재로 하기까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잘 거 다 자지 아니하고 애를 써야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가? 이런 기도도 수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근데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왜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었는가? 그 이유를 기도를 하다가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도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질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언제 기도의 질이 자꾸만 높아져 가는가? 기도의 양을 자꾸만 쌓아갈 때에 그때 기도의 질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 제자리라면은 10년이 지나도 그 정도의 신앙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분야이나 지름길은 왕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린 것만큼의 결과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나오는 법이죠. 그렇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양도 기도의 양도 늘리지 않고 나는 기도를 정말로 잘할 것이다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막 임했는데 그들이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그런 결과를 성령이 임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죠. 오로지 그들의 인생에서 하루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에 힘쓸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당했다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온 성도들을 다 교회에 모아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내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시로 수시로 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잠시 서서 묵상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 부탁을 받으면은 나중에 기도할 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잠시만이라도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도 기도 제목란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어린 아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던 것을 다 멈추고 잠시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주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습관이 누적이 되다가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네? 이러한 기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자주 드렸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나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야, 저 상황에서 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을 자꾸만 채워가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셨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 기도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을 하실 거야. 그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나서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디에 도달하냐면 임계점에 도달을 합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벗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상승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자주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양도 채우지도 않고 기도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아주 짧게 짧게 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축되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10년간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역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보십시오.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으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1903년도부터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사역이 왜 이럴까? 우리가 조선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힘이 들까? 그래서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조선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지다가 1907년도에 폭발한 겁니다. 임계점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그때 조선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임계점에 도달하는 이 순간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이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주여주여 부르는 이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제자리걸음이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 확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 위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는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풍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잠잠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해야지 왜 그러고 있으라고 그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루의 기도를 얼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침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지막 그 잠자리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자리에 들면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교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의 출발점을 기도로 출발을 해야 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때에 아침과 저녁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즉 두 번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16세기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개혁을 할 때는 이 가톨릭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루터는 개혁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했다가도 지지부진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해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하루에 두 번 기도하는 이 전통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행해왔던 오래된 습관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 두 번입니다. 이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너희가 내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제사를 가리켜서 상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번제. 이 상은 항상 매일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매일매일 두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절대로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들으라고 했던 그런 제사였죠. 이 상번제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하,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를 할 때까지 아침과 저녁 이때 두 번, 기본적으로 딱 두 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향단이 있죠.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향을 살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간수를 했습니다. 향에 다 된 향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것을 올려서 향을 피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 쯤 이 등불은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죠. 남자가 장정이 두 명에서 이렇게 메어야 될 정도로 큰 이 메노라입니다. 금 등잔대죠. 거기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 불이 다 타고 나면 그 똥을 떼어줘야 되고 이런 손질을 할 때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향기로운 향을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피우는 겁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때 또 들어가서 향을 또 교체를 하면서 또 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이 향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향이었는데 그때 대제사장 이 아론도 이 향을 피우면서 또 이후에 일어난 대제사장들도 이 향을 매일매일 갈아주고 피우면서도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계속해서 향을 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성막 안에서 24시간 이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보고,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이 계속해서 24시간 올라가라고 하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성소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은 전부 다 초반부터 깊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상징해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다 태웁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만족해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야지. 여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비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깨끗하게 씻는 성도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이 떡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모해서 먹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맞은편에 금향단이 있죠. 금향단은 거기에 불을 지펴서 캄캄한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쳐버리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 향단은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 단계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자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를 찾으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때도 아마도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너 이거 꼭 교육시켜 하면서 말씀을 한 것이죠. 남자들이 각 처처에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저녁 제사, 즉 상번제와 같다는 것을 알았고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도가 제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흠향하시면서 얼마나 그 기뻐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시대 상번제와 이 향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는 기본적으로 두 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잠 깨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요청이죠. 이렇게 하루의 출발을 주님과 함께하면은 실제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결정해야 될 일,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될 업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과 이 감정들, 무심코 하는 모든 이 모든 것들 다 허투루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 일주일이 또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 1년이 쌓이면 그것이 내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나의 평생이다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는 내 평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순간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것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평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내 평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인생 전체를 참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유익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루에 두 번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이 기도는 꼭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또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이 놀라운 비결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서 나의 이 하루가 나의 일생이다,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